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제가 붙는 성경으로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그 아들의 몸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가운데 그 휘장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자 그러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믿음,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또 에녹,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제 모세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연약한 자였죠. 그 강물에 던져진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서 이젠 바로 왕 앞에 서는 데까지 나가게 하셨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 그 바로 왕 앞에서 명령하고 진노하고 그리고 그 권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칠 텐데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애굽 백성들은 한 집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겪은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죠. 이제 빨리 나가라. 예. 그렇지만 이 바로 왕은 지금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다까지 그랬다고 또 놓아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가 그런 존재가 아니죠. 끝까지 마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걸 방해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아시고 그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마귀, 그래요? 정말로 마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걸 다 하시면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황급하게 나오게 하셨죠. 그 애굽에서 더 이상 머물거리지 말고 빨리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고센 지방에서 바로 북쪽으로 지중해 그 해변을 쫓아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건 며칠이면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그 광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니까 40년 세월이 걸렸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래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봐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진하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한쪽은 비하히롯이라 그래요. 거기도 산악지대예요. 그 건너편 쪽은 바알스본이라는 산악지대예요. 중간에 계곡이에요. 물이 없는 계곡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꼭 그 적이 그렇게 이끄는 것처럼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양쪽은 산악지이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 적이 알면 그거는 도가내든 쥐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이걸 바로가 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또 이제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죠. 야, 저거 뒤에서 지금 쫓아가면 뭐 사면 초과죠. 예. 그래갖고 바로가 모든 그 병거들, 군대들 총 동원해서 그걸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애굽 병정들, 마병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 거기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것이 드러날 때 이제는 애굽 사람들까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가다 보니까 진짜 양쪽 산악지대 앞에 홍해로 같이 맞춘 거죠. 예. 그런데 뒤에는 지금 애굽 병정들이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멀리서 그 병거들이 달려오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오고 있는데 이거 야단 난 거죠. 거기서는 지금은 마차를 타고 오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걸어서 그러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이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면 애굽에서 죽지. 아니 거기에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않느냐. 그냥 애굽 사람 섬길 때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예.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금방 애굽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세 보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모세가 그래도 좀 믿음은 있죠. 예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이거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3절로부터 15절, 13절, 14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3페이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는 거죠. 이 구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여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해서 이제 광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러고 부르짖고 원망을 했는데 너희가 본 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14장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해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 옆에 돌아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이게 미친 사람 된 거잖아요. 그 한 민족을 100만 명이나 넘은 사람 데려와서 그것도 완전히 사면 초과에다 딱 해놓고 바로 저기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어디로요? 홍해인데. 네, 나가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구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바로와 그 병구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또 심한 그러한 경우를 상상할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군사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홍해를 덮으셔갖고 완전히 수상시키시는 이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야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바람,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이 이제 앞에 전진했다가 이제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걸 가로막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구름으로 덮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오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뭐 하면서 그러는데 모세가 그때 이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동풍을 밤새도록 그 불어갖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큰 벽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사실 죽음을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 뒤에 말들, 병거들, 마병들 그 뒤를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것과 이거 그냥 노약자들, 어린애들 데리고 가봐야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갖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막 넘어지게 하고 뒤집어지고 서로 부딪히게 하고 그래서 시간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그 내밀어 갖고 바다에 내미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벽으로 세워졌던 물이 다시 덮여서 완전히 수장시키는 거예요. 예. 그걸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두려웠던 애굽 군사들, 죽기 살기로 쫓아왔던 애굽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시체를 보았더라, 덮었더라. 이것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주었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게 봐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겠느냐 이랬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걸 건넜다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 똑같이 홍해를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너편 쪽에 이르렀고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가운데 빠져 죽은 거죠. 왜요? 시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했다고요. 예. 지금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이 양쪽 벽이 되어 이렇게 길을 낸 이 사건이 애굽 사람들은 무슨 사건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길을 내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갔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뭐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시험하다가 물이 갈라져 있으니까 길이 나져 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물을 덮으니까 그냥 완전히 몰살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한 사람은 시험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이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이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시험했어요. 세 번씩이나 시험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돼서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너 이렇게 해봐라. 마귀가 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험해요. 나 영접했는데 내 회개했는데 침례도 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았다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예배 나오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경도 읽어야죠. 성경도 좀 읽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기도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봉사도 하고 이걸 전부 다 시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있죠? 여기 길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걸 시험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 몰라요.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구원의 길이고 한 사람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가 아니라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아니 뭐 다 똑같은 길 가는데 그러면 건너가야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해갖고 교리로는 다 알아요. 예. 뭐 죄가 뭐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영접은 뭐고 어떻게 침례 뭐 다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지는 경험 못했으니까 그냥 그 지식 갖고 교리 갖고 다 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이래 되니까 그걸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도 실제가 되질 않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을 들어쓰셔갖고 이러한 일들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들을 들어쓰셔서 이런 일을 벌이셔요. 그렇죠?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는 거죠. 이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종노를 시키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그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세상 말처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거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게 전부 다 이 세상 안에서 일로 상상을 하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일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한명수 형제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진전 참된 의미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건데 이것만 해도 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적, 그래요. 하나님 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나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274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것이 신약으로 무슨 의미인가? 신약에서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우리 한번 한 줄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아멘. 네. 지금 그 바울이 그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거 침례 받은 사건이다 그랬어요. 또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는데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 반석을 깨뜨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모든 백성에게 마시게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양식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 반석 그리스도래요. 이걸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눈이 열리셔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냥 그건 누구든지 그러한 기적을 행하면 다 믿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 침례,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6장 종종 그 인용을 하는데요.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독하죠.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어주시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죽은 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는 그런 의미다 그러죠? 홍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죽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양쪽에 산악이 있고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고 이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먼저 그곳에 서셔서 이것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는 거죠. 나 혼자가 우리만 그 죽음에 몰아넣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었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라서.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실 죽은 자여 되는 거죠. 그 집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넘어가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집에도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거는 이제 한 뭐 이 장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다 그러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신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지만 죽지 않잖아요. 그냥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죠. 영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요. 그것은 그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홍해 가운데 들어섰어요. 이거는 장사된 거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그 홍해 안에 가둬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너편으로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자유의 몸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그래서 이 홍해 사건 침례다 그러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 애굽에 속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홍해에 장사되었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요. 다시는 애굽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아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 바로 그거죠. 홍해에서 이제 나왔어요.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홍해 사건이 그런 얘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군사들 못 따라오게 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홍해에 들어갔어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다. 이거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나중에 보여주신 바에 의해서 바울이 깨닫고 고백을 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뭐 살려고 들어간 거죠. 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앞에 길은 열렸고 그러니까 거기 건너간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예. 근데 건너가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러는 거예요. 거기 건너가고 나서 믿었다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살아난 거죠. 쫓아오던 애국군사, 그렇게 두려워하고 밤낮 종로로 타고 했던 애국군사, 이제는 우리는 도관에 둔 쥐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상시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가면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찬송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네, 언제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걸 보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 거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고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쳐서 시켜서가 아니라 그걸 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되는 거죠. 구원은 그런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데 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면서 나의 죄악들, 감춰졌던 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내 심령에 죽음이 많은 그러한 두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내게 맞구나 했을 때 머리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닿아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뭐 말로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 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럼 다시 사는 거야? 어, 그럼 난 다시 살았어.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나 혼자 그러는 거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걸 속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다 인정하지 않았느냐? 너 고백하지 않았느냐? 너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거 아느냐? 이렇게 속이니까 다 자기는 구원받은 걸로 그 다음부터는 근데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라 시험으로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뭐가 내가 누군데 그럴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나는 아멘으로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안 한 거죠. 왜냐면 그건 싫으니까 내가 왕노릇 하고 해야 되니까 내가 왕노릇 하지만 난 구원받은 자야 되니까 그 증거를 시험하는 거죠. 이래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 죄인 거예요.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뭐 봉사도 하고 뭐 다른 거 섬기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 하는데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는 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 목숨을 버리는 게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러한 나한테 초점이 있어요? 나한테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죄, 인간의 죄성이 그런 죄성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궁휼히 마시는 분이 없어요. 예. 주님,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보면은 너무나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어? 목숨까지 낼 수 있어? 예수님께 어떤 빚을 졌길래? 정말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이 바로 당신 죄 때문이야? 글쎄? 아니 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예수님 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건 맞지만 아니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길래 나를 위해서 죽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어떤 사람은 요만큼 위해서 요만큼 희생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죽고 이거 뭐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해서 죽은 거 주신 거 그거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뭐를 믿는지 따져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좋으신 분,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나 이분을 위해서 난 헌신했어. 그 무슨 헌신이 그런 게 헌신이 있나요? 그건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네, 주님 분명히 주인이신 내가 주인 삼고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늘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과 살지라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죠. 주님은 그래요. 여러 가지 뭐 헌신하다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주인 자리만 나한테 넘겨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려 아니야 안 하도 안 버려도 되지만 내 자아만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럼 끝난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내 심령의 주인 되시면 버리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분께 다 넘어간 거니까. 근데 내 자아는 안 버리고 다른 건 다 버린다 그래요. 하나님 안 속죠. 안 속으세요. 얼마나 죄가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 정말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본질적인 죄인은 둘째치고요. 우리가 행한 죄만 하더라도 꺼집어내고 나면 정말 인간이 얼마나 그냥 어둠 그 자체인지 몰라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걸 다 가리고 그냥 넘어가죠.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예, 서로가 마음이 심려 그러니까 대충 뭐 다 죄인인 거 인정한데 뭘 왜 자꾸 그러냐. 근데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얘기하고 지금 그거 하기도 바쁜데 밤낮 여기서 이거 갖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다니까요. 넘어져 가지라. 우리끼리는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늘 하나님은 그거 갖고 붙잡고 씨름하시는 거죠. 나머지 뭐 그 다음에 부활이고 뭐 영생이고 의롭고 뭐하고 한 거 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영세롭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다 헛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바로 내가 그렇게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가 죄사 먹고 의롭다 여김을 먹고 거듭나고 영생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있어요. 광야 생활이 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이 저기 뭐라 그랬어요? 이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까지 받았는데 핏부림을 받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그럼 구원 받은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에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히브리서 3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3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35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독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노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그래요.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종살이는 면한 것 같잖아요. 이제는 바로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자유인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들의 안에 있는 애굽이 있고 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 겉으로는 자유인이 됐어요. 네. 바로왕이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 명령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처리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탄다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거기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났던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물로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물침례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나는 그 침례 사건, 성령에 의해서 내 죄된 내 자아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임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인으로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와 세상의 권세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 우리는 감당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일을 모두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심령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산 자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명숙 형제의 고백이 우리 각각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탁하는 가운데 죄에서부터 세상의 권세부터 참으로 자유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놀라운 내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